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7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술에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옷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로 사모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을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것인지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주인이 임재하시면 그 말씀이죠. 주인이 임재하시면 주인의 마음을 그리고 주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찬송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찬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전도합니까?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저 사람에게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 생각을 부여해 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으면 즉 주인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은 내 생각을 장악을 하시고 가자 멈춰라 하라 계속 내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입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에게 성경은 그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라. 네가 가서 팔아 넘겨라 라고 그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걸 덥석 받아 먹었습니까? 그것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조금씩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명령을 했더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니까 큰 것을 딱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거짓말을 했었죠. 아나니아가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는 질문을 베드로가 했을 때 그가 예 이것뿐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감추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네가 그렇게 거짓을 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곳은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나 사탄 이놈이 역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사탄이 주인이냐.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주인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사탄의 음성에 계속 순종하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더 가슴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모시고 다니는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입술로, 그 생각을 입술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베드로야 너에게 이걸 알게 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즉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해주었고 너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붙잡혀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달려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이루어지지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안 됩니다. 그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순환을 당하시다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은요. 정색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당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대답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말을 하게 했다라고 사탄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도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안에는 이미 거하고 있는 죄가 태어날 때부터 있기 때문이고 이 죄는 아담 때부터 우리 인류 가운데 사탄이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단식을 하면서 내 안에 그하는 죄가 있다고 그 죄의 특징이 내 안에 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 안에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잘 아시려면 자꾸만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전도하라, 감사하라, 화목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는 선택을 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는 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아마도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예, 물론 저 사진이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단정을 짓지는 못하지만은 이 사진의 유래에 대해서 아주 작은 글씨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글씨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눈에 덮인 중국 오지의 촌길을 의심에 쌓인 사진 기자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말등에 실려가면서 그는 오주여 주의 얼굴을 한 번만 보기만 하면은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중얼거렸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즉각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진을 찍으라, 사진을 찍으라. 그곳에 보니까 눈이 왔는데 눈이 녹기 시작해서 땅 이곳저곳이 드러나 있고 보기에 별로 좋지 못한 들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들려오는 명령을 따라서 그는 말에서 내려서 그 장면을 눈앞에 보이는 눈이 녹고 있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필름을 현상을 했을 때에 거기에는 깜짝 놀랄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온유와 사랑에 넘치는 그가 주님 내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그 응답으로 얼굴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사진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사진을 들고 우리 반 학생들을 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떤 친구는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들었고요. 저걸 보면서 얼굴이 보이는 사람은 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교회로 데려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큰 글귀들이 좀 있을 겁니다. 혹시 보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아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제 가슴을 확 들어오게 했던 단어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장이 주인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대화 때 말없이 듣는 이시죠. 식사 때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손을 그어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데 가장은 모든 식구들을, 멤버들을 전부 다 한 명 한 명 다 돌볼 책임이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렇다면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통 목사들이 가정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목사보다도 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가정은 깨어져 가고 복음 증거하는 데 열심을 내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가정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식구들이 태어날 때부터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가정에서부터 그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안 되어서 잘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석 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석 달. 이 석 달을 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태중에 임신을 했죠. 누구에게 말도 못합니다. 내 태중에 있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무슨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이 미친나 이런 말 분명히 나옵니다. 아니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내게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진짜로 돌았구나 이런 이야기 분명하게 듣습니다. 그 미치는 겁니다. 말 못합니다. 누구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한다고 했던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브리엘이 알려주었죠.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도 숨어 있었기 때문에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는데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그 동네로 달려가죠. 그리고는 그곳에 들어가서 엘리사벳과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해줍니다. 딱 석 달을 같이 있다가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올 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딱 손에 쥐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딱 석 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석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1월, 2월, 3월까지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한 번씩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서서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육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는 일들 속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죠. 다윗 성이라 명명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내가 제일 먼저 국가적인 행사로 어떤 것을 할까 온 지휘관들을 다 모아서 의논을 하고 법궤를 다윗 성,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더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겠죠. 그래서 법궤를 수도로 옮겨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을 다 모으고 그들 중에서 특별히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지금 이 법궤가 있는 곳은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이는데 블레셋이 공격을 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뽑은 3만 명의 이 사람들은 아마도 군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서 이들을 뽑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악기들을 다 동원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이 법궤가 아비나답 제사장의 집에 있었죠. 여러분 이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손댈 수 없고 뚜껑을 열어보았던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블레셋 도시에 이 법궤가 가 있을 때 그 지역을 다 초토화시켰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 법궤는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그곳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하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법궤를 다윗이 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제사장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은 행간에 숨겨져 있는 것을 추론을 한 것입니다. 법궤가 떠나고 나면은 아무도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법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들고 가서도 안 되고 어깨 위로 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온전히 사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법궤는 아래로 들어서도 안 되고 땅으로 해서도 안 되고 짐승의 수레 싣고 가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그 궤에 이 막대기도 법궤 바로 밑에다 해서 매매는 법궤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서 메고 가야 한다라고 섬세하게 설명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메어 오고자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랬죠. 근데 아비나답과 그의 두 제사장들은 웃사와 아효는 아마도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법궤를 옮깁니까?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에 그들이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과 3절 사이에는 왕과 제사장들 사이에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3장에는 두 번씩이나 다윗은 법궤를 메어 오고자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메어 오려고 하니 두 번씩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수레에 싣고 오고자 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밀히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 법궤 앞에서 실로에 있는 그 법궤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것처럼 어쩌면은 이들도 웃사와 아효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어깨에 메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싣고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타작마당에 가면은 곡식단들이 쌓여져 있죠. 그걸 보면서 소들이 아마도 그쪽으로 가면서 약간 뛴 것 같습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법궤를 딱 잡았던 웃사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어겼던 제사장, 이 경사스러운 날에 다윗과 다윗은 메어 오고자 했지만은 제사장은 씻고 오고자 했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벌렸던 이 국가적인 대행사가 망쳐지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한 명이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림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왜 분해했습니까? 하나님께 분해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분해할 수는 없죠.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메어가자고 했던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법궤를 술에 싣고 간 이 제사장들에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고 뺀 무리 3만 명을 이렇게 군으로 모집을 해서 이 큰 국가적인 행사를 행하고 있는데 이 경사스러운 날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린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법궤를 옮겨갑니다. 그때 다윗이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메어가고자 했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메어가지 않고 술에 싣고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 성으로 메고 가죠.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가드사람이라고 해서 이방인이 아닙니다. 가드지역에 살고 있던 오벳에돔 즉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사장 오벳에돔이 자신의 집으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메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술에 싣고 가지 않았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제는 조심조심 두려움 가운데 이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 한 명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이신 그 사건이 조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오벳에돔은 그 현장에서 이 법궤를 메어가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법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식이 구약시대는 성립이 되고 있었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숨기셨습니다. 마치 이 법궤를 막 우상 숭배하듯이 숨길 것 같아서 숨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땅 위에서 섬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법궤를 섬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숨기셨습니다.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자신의 집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가시적으로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벳에돔은 자신의 집에 와서 얼른 집에서 제일 좋은 장소, 헛간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장소를 얼른 청소하고 치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한 그 법궤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오벳에돔이 선포를 했을 것이고 모든 식구들은 전부 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모든 식구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은 블레셋 주요 도시들을 초토화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잘못하면은 순식간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이 법궤이기 때문에 법궤가 우리 집에 있는 이상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발걸음도 달라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찬송 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평강을 주시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는구나, 우리 집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조심하고, 하나님 때문에 죄악과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 때문에 그들의 삶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성도, 함부로 행하지 않는 성도, 점점 그 삶이 바뀌어져 갑니다. 오벳 에돔 집의 역사는 우리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그 전과 그 후로 완전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집이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해졌고 평강이 임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 계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이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주인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이 고결한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겉으로 드러나던 일들도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고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역대상 1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온 오벳에돔의 식구들을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는 그들이 키우고 있는 소와 양과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내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잘 되고 그의 모든 소유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비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고 있죠.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정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사도신경이 울려 퍼졌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곳에서 주기도문이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곳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겁니다. 조금 더 익숙한 분들은 온 식구들의 손을 다 같이 마주 잡고, 얘야, 너 기도 제목 있으면 이야기해. 또 엄마도 이야기를 하고 아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주실래야 아니 주실 수 없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1절 말씀은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화를 했는데 누구야? 저쪽에 전화기 저쪽에서 아빠 이렇게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아빠 왜 했어? 아빠 왜 전화했어? 이렇게 탁 나와버리면은 그 자녀 농사 잘못 지은 거죠. 그러나 가정에서 하나님을 자녀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인 아니십니까? 그 집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와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을 같이 주기도문, 같이 사도신경, 같이 찬송,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복을 주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26장 8절을 보면은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의도적으로 오벳에돔의 집을 딱 들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간섭하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가정을 주님에게로, 주님에게로 우리 가정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 다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